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어렸을 적에 그 어머니가 분식집을 하셨다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는 그냥 분식집 아들로 불렸대요. 그런데 하루는 분식집에서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떡볶이를 내오시면서 그 떡볶이 안에다가 삶은 달걀을 두 개나 넣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 테이블에서 그 똑같은 떡볶이를 먹고 있던 학생이 딱 보니까 자기는 삶은 달걀이 하나고 얘 옆에 있는 애는 두 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줌마, 아니 왜이 테이블은 나한테는 삶은 달걀이 한 개고 얘는 두 개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저이집 아들인데요. 그러니까 바로 이해를 하고 더 이상 말을 안 했다 그럽니다. 또 하루는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가게가 굉장히 바빠져서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 들어온 손님이 자리가 없으니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목사님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아, 괜찮다고. 그리고 나가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소년이었던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저이집 아들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말 한마디에 괜찮다고 하면서 그 괜찮다고 했던 손님이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그거 없이 그 죄책감 없이 앉아서 드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서요, 분식집 아들도 권리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요, 권리와 의미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모습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7장에서 이런 나를 어떻게 구원할 거라는 그런 탄식으로 끝납니다. 근데 8장 1절부터 보시면 자, 감사하리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내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만 우리가 매일 실제적으로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수 있고요. 우리 속사람의 죄를 죽이고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일어나는 두 가지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이 요한사도가 뭐라 그러냐면,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지 말고요. 좀더 교회와 연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교회 연결성을 설명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뭉뚱아리로 우리 집안이 전부 다 교회를 가니까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이 구원은 공동체적인 그 개념이 있다는 것이에요. 공동체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설명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적인 또한 아니면 영원한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께서 그 성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자신의 몸인 교회와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서 그 구원을 얻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의 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몸은 단순히 우리가 보이는 지상교회에 있는 이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장차 영원히 영원토록 함께할 그 주님의 천상의 교회의 한 일원으로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그런 공동체적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요. 그의 몸인 교회에 이렇게 붙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과 은혜로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이 교회와 세상을 섬겨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에 맞도록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만 그 하나님의 거대한 공동체와 또 우리가 보이는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구원받고 있어야만 접붙임돼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찾기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구원하셔서 그들에게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그 도면 그 픽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나서 먼저 은혜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래 우리는요. 정말 우리의 첫 번째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에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심판에 받아야 될 삶을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된 이유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죄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 가족인 아담과 하와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가족 안에서도 문제가 생겨납니다. 가정이 깨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블레임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은 한 명이 살인을 당하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공동체였던 이 가정이 깨어져버립니다. 죄로 인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가정이 죄로 인해서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첫 번째 가정이.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 그 불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가족과 교회는 하나였을 것입니다. 하나 되놨던 그 개념으로 나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로 우리는 그런 삶은 그러니까 부서진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해서 주님의 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한 공동체가 될 때까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녀 그 목적이고 이유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까먹어버리고 그냥 나만 구원받았다 좋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죠. 당연히요. 나는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근데 진정한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로 깨어진 이 하나님의 그 가족의 구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마지막에 완성될 영원한 가족을 이뤄나가는 그 사역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에 완성된 세상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도구로 사용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상징적인 예로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이고,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곳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표적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왜냐하면 보여줘야 하니까. 여러분, 한 예로 이거예요. 저희 아이 중에 막내가 생긴 게 저와 어렸을 때랑 너무 많이 비슷합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막내를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을 때가 있대요. 너무 비슷해가지고 생긴 게. 여러분 생각에는 그렇게 안 생겼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생겼었어요. 진짜로요. 하다못해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와도 닮은 모습을 자녀로부터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의 흔적이 보여져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것이 보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자녀의 모습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자녀라는 것은 그냥 나 천국 간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정말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표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길로 쫓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의 증거가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녀면 상속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모두에게 상속자의 자격을 주는 그 어떻게 보면 이 자격의 보편성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면, 증거가 되면 여러분이 상속자인 것도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당시에는 맏아들이 그 재산에, 아버지 재산에 반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머지를 나눠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맏아들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받으신, 상속자로 받으신 그 모든 것을 우리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걸 어떤 컨셉으로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그 가정에 집에 입양됐다. 그러니까 adopt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입양됐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집안에 입양이 되어서 법적 자식이 된 겁니다. 그러면 그 법적 자식이 된 자녀는 상속자로서의 권리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성도로 이렇게 그 양자 아니면 그 adopted person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때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의 배경에 굉장히 영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 adopted라는 이 양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양자 제도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였습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그 당시 입양된 양자는 부모의 모든 법적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여러분 실제로 로마의 초대 황제로 불렸던 아우구스투스는요 누구의 양자였냐면 로마의 집정관이고 로마 제국의 어떻게 보면 초대 황제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줄리우스 시저의 양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줄리우스 시저가 죽고 난 후에 그 사람의 권한을 다 물려받아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티베리우스 황제가 있습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가 그 등록하러 그 예수님 탄생하신 날 그 인구 조사를 위해서 내려가라고 법령을 그 발표한 티베리우스 황제도 이 아우구스트 황제의 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정말 유명한 빛난 로마 제국 빛난 다섯 명의 황제 중에서 네 명이 바로 이렇게 양자로 황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로마가 위대한 이유는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양자인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양에서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자기 아들이 무조건 황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로마 제국은 자기가 봐서 이 사람이 총명하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녀를 제쳐두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황제가 되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가 위대해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 양자 개념을 사도 바울이 쓴 이유입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속자의 특권은요. 우리의 공로가 보태지지 않은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자식이고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격을 얻게 된 그 자체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속의 공로로 우리가 믿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얽혀있는 것들을 다 끊어내버리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자녀이면 상속자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와 사망의 그 사슬로부터 벗어나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유롭게 상속자로 살 수 있게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어떻게 보면 상속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녀가 상속자니까 모두가 자녀이고 모두가 은혜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구속함을 받았고 모두가 중생함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소명을 받았고요. 모두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또한 모두가 주의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모두가 그들에게 똑같은 유업을 주님께서 남겨주실 것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로 연결합니다. 교회에서 누구는 작은 자, 누구는 연약한 자, 이게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고귀한 자, 누구는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것을 구분을 합니까? 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합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상속자고 저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서로 상속자끼리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인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됨, 자녀됨, 상속자됨을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같이 동일한 천국의 유업을 받아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여러분 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했습니다. 그걸 요구하시면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방종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경건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로서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요. 그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은혜로 감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자녀라면 여러분이 자녀되어서 상속자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삶을 같이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상속자니까 당연히 영광도 받겠지요. 근데 이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모든 것을 상속자로 받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 것은 우리로 영광스러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그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과 같이 주어지는 고난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사도 바울이 이것을 교회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 이어 내 육체에 채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뜻에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 남은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상속자로서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의 자세는 불평이 아니라 오래 참고 인내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고난과 실패, 역경에 대한 의미도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견디고 참는 것,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여러분 나에게는 영광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 그 섬기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합 격투기 경기입니다. 이 팔각형 새로 만든 그 링에 두 사람 붙여놓고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두들겨 패고 싸웁니다. 다 허용이 돼요. 차든 뭐 꺾든 뭐 하여튼 이럽니다. 심판이 있어서 벌써 끼미가 안 좋으면 스탑을 시켜요. 저는 그 경기가 왜 사람들에게 그렇게 쾌감을 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 가끔 지나가면서 보이는 것들이에요. 꼭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 그걸 굉장히 경멸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그걸 못해서가 아니라 예전에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됐던 로마의 검투사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그걸 바라보면. 그래서 저는 그걸 하는 사람들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분이 그런 종합격투기 경기를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 5분만 보십시오. 링 위에서 그 팔각형 안에 있는 그 링 위에서 그 쇠창으로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밖에서 보는 거예요. 두 사람의 얼굴이 차마 눈을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많이 찢어지고 피가 나고 피멍이 들 정도로 서로가 서로를 거의 뭐 죽이다시피 때립니다. 차고요. 근데 이게 3라운드까지 있거든요. 그렇게 두들겨 맞아서 눈이 이렇게 되고 막 이러는데 피를 흘리는데도 그 다음 라운드에 또 몸을 일으켜서 다시 나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나왔다가 거의 무방사 상태로 얻어맞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인터넷 기사를 볼 때 이런 기사가 가끔 떠요. 어떤 그 격투기 선수가 시합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 어떤 선수는 너무나 심한 상처로 뇌출혈이 와가지고 마비가 온 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일들이에요. 또 어떤 선수는 부상이 너무 심해서 평생 불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계속 할까요? 물론 충분한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인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에게 많은 돈이 주어진 건 사실이에요. 돈 받고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그 링 안에서 자신의 의지로 끝까지 버텨서 이기면 누리게 되는 영광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기사에는 그렇게 적고 있어요. 모든 선수들이 그 영광 때문에 자기들은 끝까지 뭐 지쳐서 못 나갈 정도까지 됐는데도 나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고자 하는 마음. 나는 꼭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요. 돈을 받고 싸우는 격투기 선수들도 그렇게 저 터져가면서도 그렇게 맞아서 어떤 사람은 불구가 되는데도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위행에서 포효하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픔과 고통을 이기며 싸운다 그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되고 상속된 우리들은 어떤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요. 상속자가 되었으며 또한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주신 은사와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의대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만 채우는 것으로 자기만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 사용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주를 향한 주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천국 가는 것만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적인 삶 열정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빠져서 그 은혜로 하지 않으면 사명의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이 가끔 그런 얘기 했죠. 제가 예수님 처음 영접하고 애가 미쳐가지고 그냥 막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했다 그러잖아요. 그거 제가 미쳐서 그랬을까요, 진짜?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했고요. 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뭐든지 한 거예요. 진짜로요. 뭐든지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참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결혼도 안 했고요. 싱글이었습니다. 젊었습니다. 거칠 것이 없었어요. 지금은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도 생각해야 되고 또 교회도 생각해야 되고 사람들도 생각해야 되고 생각하기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게 참 그리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소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할 때 고난과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면서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남은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을 그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분, 동참하겠다고, 그것을 알겠다고,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계속해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질 큰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연단시키다는 의미입니다.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에 메흐디 디바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란에서 그 이란 그리스도 그러니까 기독교의 지도자였어요. 이 사람이 고문을 받고요. 그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가서 고문을 받고 1평방미터 되는 독방에 감금돼서 1994년 12월에 이 사람에게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모슬림으로 자라난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해서 배교자라는 낙인이 찍혔고요. 더 이상 이란에 이런 사람들이 더 안 나오게 만들기 위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 공개적으로 이 사람을 처형해서 다시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안 나오게 만들라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글을 씁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의 구원자 되신 분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 글이 정말 기적같이 서방 세계로 이제 나가게 돼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 구원은 받은 것,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떤 고난도 영광스러운 일이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가 서방에 전해졌을 때 서방에 있는 모든 교인들, 사람들이 탄원을 합니다. 이란 정부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이란 정부에 이 사람을 종교 탄압하지 말라고 막 탄원을 넣으니까 이란에서도 정치적인 압박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잠시 감옥에서 풀어줍니다. 근데 풀어준 이유가 있었어요. 그냥 감옥에 갇혀놓고 사형 집행을 계속 유예하면 되는데 풀어줬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풀어줘도 이 사람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다음에 7월에 정말 화가 난 그 모슬림 광신도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에 대해서 내려진 가혹한 판결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지를 재어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생각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그 정도에 상관없이 몸에 입은 상처건 감정에 입은 상처건 자기를 둘러싼 환경에 입은 상처건 이 모든 것이 영광의 상처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로를 받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빨리 이 어려움이 끝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축복받고 꽃게 걷는 삶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 평안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앞서간 모든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을 볼 때는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원하지만 고난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고 상속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매일 그 시련을 이기고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그냥 안일하게, 평온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더디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시 한번, 우리가 자녀되고 상속자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영광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 이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왜 상속자로서 누리게 하셨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자녀된 자로, 상속된 자로 주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고 상속자 된 것으로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무엇인지를, 왜 우리를 참 자녀 삼으셨는지, 우리를 왜 상속자로 만드셨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냥 천국 가는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공동체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돌아보시며 나아가시기를 저는 주여 모시고 같이 기도합니다.